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좀 펴시고요. 네, 출애굽기 3장에서 14절 말씀 한 절만을 저희가 함께 읽을 터인데요. 오늘 늘 해오던 대로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높이는 의미에서 저희가 일어나서 이 말씀을 좀 읽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아멘. 주님, 이 말씀에 복을 주시고 부족한 저의 입술이라도 주께서 사용하셔서 오늘 주님의 양들에게 꿀을 먹여주시기 원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의 그 진리가 명확하게 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에게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해서 계시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한다. 한자로 쓰면은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이제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여러 사람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시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제가 여기 전후 좌우의 어떤 그 이야기의 사정을 상황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어떤 존칭, 존함 이것을 좀 집중해 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이제 영어 표현으로 보자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할 때 그 영어 표현이 영어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이런 말들은 지나치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I am that I am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이제 대문자로 영어의 대문자로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문장을 쓸 때에는 앞에 이제 주어나 또는 시작되는 단어만 대문자로 쓰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문장 전체를 이렇게 대문자로 써서 I am that I am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는 누구누구인데 누구냐 하면 나는 이다인 이다 이렇게 되는 이상한 구조로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이렇게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이런 문장은 좀 이상한 문장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 좀 평범한 그런 문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도 스스로 계신 이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할 때 I am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해라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I am이 그냥 주어로 되어 있어요. I am께서 보내셨다고 해라.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이름을 중요한 그 존칭, 존함을 다시 한번 드러내시는 게 있는데 거기 보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자니라, 나는 Almighty, 나는 전능자니라 이렇게는 알려주셨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었는데 이제 모세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 우리는 뭐 개역성경에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7번 정도만 나오는 그러한 단어예요. 다른 곳에서는 다 주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 L-O-R-D가 전부 대문자로 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의 단어의 그 의미와 I am이라는 이 의미가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도 이제 존재한다, 있다, existing one, 존재하는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거예요. I am과 여호와는 유사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또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신 그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그 말씀이에요.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양들의 목자다.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렇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는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나는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무엇무엇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때 이것이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의미는 구약의 I am, 나는 이다로 계시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한 분이다, 동등한 분이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I am이라는 이 표현은 그 뒤에다가 무엇이든지 붙일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에도 나는 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이에다가 나는 사람이다, 나는 아빠다, 나는 운동선수다, 나는 예술가다, 뭐든지 다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I am 다음에 뭔가를 다 계속해서 넣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이다, 나는 창조자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진리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 뒤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전부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모든 것과 전부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인간은 그 하나님을 극히 제한적으로 극히 일부분의 하나님의 모습만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 때 또 그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그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방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아 이런 의미가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 이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섬기고 있는 분들이라면 혹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전부가 되시고 이렇게 다양한 이 하나님의 방면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만 제한하면서 살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또 우리가 만나야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정체성은 어떤 것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혹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저희가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어떤 문장에서 어떤 이야기의 주체에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만났는가? 말라기서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의 2장의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아버지가 계시지 아니하냐?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유대인 자신들에게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한정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 논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냐, 그런 논리거든요. 그렇다면 동일한 논리로 사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사실 다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생명이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왜?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고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이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건 맞지만, 그렇죠?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알에서 태어났거나, 저희 조상 박혁거세는 뭐 알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는 하지만, 그 웃기는 얘기죠. 우리 모두가 다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태어난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부모를 거슬러 올라가고 또 거슬러 올라가고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브와 아담이 나오는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명확하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끔찍하게도 타락한 아담의 후손 중에서 그 누구든지 다시 구원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기 전까지는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이제 소속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그들을 창조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명을 준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제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류는 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너희라고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생명의 소속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마귀에게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 자신의 존재의 그 근원, 자신의 그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비록 소속이 마귀의 자녀로 바뀌기는 했어도, 그러나 원래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그 존재의 근원,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 근원을 우주 먼지로 또는 벌레로 또는 어떤 아미노산 덩어리로 혹은 원숭이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의 근원을 이렇게 엉뚱한 것으로 상정하는 그 인생은 출발점부터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근원을 짐승으로 취급하고 벌레로 취급하고 먼지로 취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해악이라는 게 인류 역사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벌어져 왔던 것이고 특별히 근대에 있어서는 그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을 채택하고 있는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수도 없는 생명이 이렇게 그야말로 짐승처럼 벌레처럼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남도 벌레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출발점이 잘못된 인생이 인생을 살면서 그 어떤 위대한 성취를 하면서 산들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욕 중에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근본 없는 놈, 이런 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본도 없는 놈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 사회에 있어서는 대단히 심한 그런 욕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사실 족보라는 게 뭐 전쟁 통해 사실 그 족보라는 게 얼마나 남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외세 수없이 침략을 당하고 이렇게 이제 또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또 6.25를 거치고 하면서 사실 그 족보라는 거 거의 다 없어졌을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돈을 주고라도 그 족보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왜? 근본 있는 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뭐 지금 족보를 자랑하는 사람 치고 사실 그 신빙성이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거라고 다들 그렇게 뭐 암암리의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든지 족보를 돈 주고 사서라도 근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자신의 참된 근본, 정말 근본,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근본, 뿌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인생에 바른 출발점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어떤 성취를 하며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모래 위에 쌓는 성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고아인 것입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어머니를 모르는 고아의 삶, 이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외로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습니까? 사실 실제로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만났는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를 구약이라고 하고 그걸 Before Christ, BC라고 하고 신약 그러면 AD, 그래서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간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이 교회를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인 어떤 성별, 여기 지금 저와 여러분 중에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습니다. 중성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 중성 같은 거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그 트랜스젠더 뭐 이런 사람들, 아, 난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자가 중성이에요. 아닙니다.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른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이런 생물학적인 성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현되시고 인간은 여성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교회가 건물 말고요.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게 된이 사람,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은 완전한 연합, 하나됨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실수하고 참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결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 어떤 형태로든 다 이렇게 금이 가고 깨지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파산된 뭐 그런 우리가 부부 관계들을 이렇게 가지며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 부부 관계라는 것을 처음에 인간에게 이렇게 구상하실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관계인 거예요. 여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 놓으시고 그 아담의 이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이브를 만드셔서 이브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 아담이 정말 멋진 시를 하나 졌잖아요. 내뼈 중에 뼈고 내살 중에 살이구나. 곧 네가 나구나. 너가 나구나. 그렇죠? 시를 짓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러셨습니다. 한 육체가 된다. 한 육체가 된다. 몸이 두 개인데 한 육체가 된다. 자, 신약 성경에도 비슷하게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 몸이 결합하면, 몸이 성적으로 결합하면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표현으로 몸이 섞인다. 이렇게 살이 섞인다. 이런 표현을 쓰죠. 이렇게 결합하면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몸과 혼과 영을 가진 삼중 복합체로, 그러니까 3차원,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할 때, 3D, 3차원의 그런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단면적으로 만드시지 않고 입체적으로 영과 혼과 몸, 이것이 물질과 비물질이 이렇게 신비하게 결합된 그러한 존재로 만드셨고,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놀랍고도 두렵게 우리 몸도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몸 또한 이게 영과 혼과 결합하게 될때 참으로 이게 참 신비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이제 생명을 받고 태어나서 내가 아닌 어떤 타자, 다른 인간과 맺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관계를 보십시다.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씨를 주고 씨를 받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이 몸을 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좀 이상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제가 논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 관계가 있습니다. 또는 모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와 자녀 관계는 처음에 그 자녀의 몸이 형성될 때 어머니의 몸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정 기간, 약 9개월 동안 어머니와 그 자녀의 몸이 하나가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몸 밖으로 나온 이후에는 더 이상 몸을 섞지 않습니다. 그렇죠? 형제자매 관계 또한 어떻습니까? 한 혈통으로 묶여 있지만, 그러나 형제자매 간에도 몸을 섞지 않습니다. 그렇죠? 친구 관계는 우정의 끈으로 묶여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혼적 결합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친구 관계가 아무나 다 몸을 섞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유일하게 부부 관계에서만 혼도 결합되고 몸도 결합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특별한 관계인 거예요. 이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결합하는 그런 형태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인간 사이의 이런 관계만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한 몸과 같은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맛보라고 그러한 것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러한 목적도 가지고 이 결혼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만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남편이십니까? 육체가 하나가 되는 가장 친밀한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친밀한 단계인 그 몸이 하나가 되는 몸을 섞는 그러한 관계처럼 당신과 하나님은 그렇게 부부 관계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실제적인 결혼 관계에 들어가 있냐는 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가 되었는데, 즉 다시 얘기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그런데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각방을 쓰시거나 별거 중이시지는 않습니까? 저 여러분은 매 순간에 하나님과 이러한 완전한 결합, 하나됨 속에서 살고 계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경작자이면서 토기장이로 만났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났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만났는가,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나의 경작자요 토기장이로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이제 정의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뭐 인생은 뭐 갈대래요, 뭐 여자의 마음이 특별히 갈대래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은 좀 추상적인 의미에서 인간이 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자면 반드시 추상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죠? 한 줌의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실 때 영어 표현해 보니까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흙, 먼지로 티끌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본질상 흙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땅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흙에서 취해진 존재이고 물리적으로도 사실 흙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추상적인 의미에서도 또 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여러 가지 하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특별히 그 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그 밭의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13장 37절 38절에서 이러한 비유의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밭은 세상이다. 이때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흙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흙덩어리로 흙으로 지어진 토기, 흙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주여, 그러나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오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만들듯이, 고령토로 도자기를 만들듯이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사야서 29장 16절에도 보니까 인간을 빗대어서 빚어진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을 빗대어서 빚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우리 인생은, 인간은 그 속성이 밭의 속성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밭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사실은 그냥 흙이죠. 흙 들판입니다. 그 밭을 누군가가 경작할 때 거기에서 소출이 나는 것이죠. 경작하는 자가 없다면, 농부가 없다면, 경작하는 자가 없으면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잡초만 무성하게 되거나 황폐해지는 것입니다. 경작자가 없는 밭, 그러한 인생, 그것은 저주받은 밭,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표현이 창세기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하시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기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서는 정말 좋은 것들이 자라나면서 유익한 것들이 이렇게 자라났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온 피조물,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죄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을 받으면서 이 땅 또한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저주받은 인생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말입니다. 경작자가 없게 될 때 그 밭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 인생을 경작해주는 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내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줌의 흙으로 지어진 인간의 속성이 토기와도 대단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빚어진 물건, 즉 토기는 그 빚은 자, 빚는 자의 손에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흙이 자기 스스로를 빚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의지가 있어서 흙이 자기 자신을 빚으려 한다 하더라도 그 토기장이의 그 섬세한 손길을 거슬러서 자기가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 굴림판이 이렇게 돌아갈 때 자기 스스로 뭔가를 자세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 그래서 그 토기는 망치는 것입니다. 토기는 그 빚는 자, 토기를 빚는 자, 토기장의 손길에 전적으로 맡길 때 아름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밭에 경작자로 만났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흙에, 이 흙을 빚어가는 토기장이, 빚는 자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서 아, 내 인생은 망가져 있습니다.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저는 괴롭습니다.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한 것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그 삶이 엉망인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경작해 보려고 했기 때문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 토기를 자기 스스로 빚어보려고 한 탓인 것입니다. 참되신 경작자, 참되신 토기장이를 만날 때 그 인생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 분을 만나고 나서도 사실 변치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나의 의사로 만났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병과 죄는 대단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병 자체가 인간의 죄의 결과지요.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전에는 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몸으로 아담을 처음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고장나는 몸, 병드는 몸, 늙고 낡아지고 쇠하는 몸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인간의 몸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죄의 결과이기도 하면서 병과 죄는 대단히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행복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 중에서 네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다면 이스라엘은 장수하고 이런 병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자, 성경의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장면 중에서 특별하게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을 앓았던 어떤 한 여자를 고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 이게 이제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러 가시는 길에 잠깐 이렇게 벌어진 어떤 일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는 혈루증이라는 게 피가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 손을 대면 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실제로 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여자의 이 상태에 병을 고치기 전까지의 이 상태가 참 인생의 그 참된 의사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인생의 그 비참함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고칠 능력이 없는 수많은 무능한 의사들을 이 여자가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고침을 못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러 다니는 그 와중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습니다. 찾아다니느라고 몸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매번 믿고 갔다가 못 고치고 돌아올 때의 그 절망감, 좌절감은 더 큰 상처인 것이지요. 그런데다가 자기의 재산도 다 허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병을 좀 나아보려고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은 돈대로 들고 힘은 힘대로 들었지만 결국 병은 고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고쳐주시는 참된 의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좀 전에 출애굽기 15장에 읽은 말씀 중에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의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참된 의사로 오셨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모든 인생은 참된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불치병에 걸린 환자인 것이고 그것은 인생의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하고 어떤 인생의 의사를 찾아간다 해도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참된 의사로 만났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불치병을 고쳐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이 병든 인생입니다. 환자가 그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아, 내가 환자구나. 나는 이 병든 환자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그 앞에 있어도 나는 병들지 않았어요 얘기하고 고집을 부리면 그 병을 고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환자임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참 의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고침을 받으셨습니까?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받고 약이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데는 의사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협조와 순종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목자로 만났는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났는가? 성경은 인생을 양에 비유합니다. 특별히 길 잃은 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각각 자기 길로 흩어져서 길을 잃은 그러한 양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 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100마리 중에서 양의 우리에 그대로 있는 99마리를 그대로 놔두고 잃어버려진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잃어버린 양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다. 이 양을 이 목자가 찾아서 어깨에 메고, 두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길 잃은 양의 인생입니다. 길을 잃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그 대적, 즉 곰이나 사자나 이리 등의 들짐승들, 그들이 우글거리는 그 목자의 울타리 밖에서 헤매면서 언제든지 그들에게 잡혀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꼬리 없는 척박한 땅에서 두려워 떨면서 마른 풀조가리 한 조가리를 씹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흙탕물을 핥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난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의 목자를 만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가 있는 인생, 이것은 안전한 인생입니다. 또 꼴을 공급받는 인생입니다. 또 길을 인도받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자로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까? 혹시 명목상으로만 목자가 되시고 실제적으로는 그 목자로 인해서 안심하지도 않고 그 목자로부터 오는 꼴도 받아먹지 못하고 그 목자가 인도하는 길도 안내받지 못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I am. 하나님은 인간에게 I am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I am 뒤에 뭐든지 넣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되셔야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시고 인생이 한 몸으로 연합할 남편이 되시고 또 인생이라는 밭의 경작자가 되시고 또 인생이라는 흙의 토기장이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을 치료하는 의사이시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같은 인생의 목자이신 분이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조금 살아보면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인생에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다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결여되어 있다. 뭔가 부족하다. 내 인생에 뭔가 분명히 부족해. 이게 정말 이런 인생이라면 정말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겠다. 얼마 전 그저께인가요? 우리 지현이 지원이하고 구원받는 얘기를 잠깐 하다가 영생에 대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아빠 천국 가면 영원히 살아? 그랬더니 나 영원히 사는 거 싫을 것 같아. 그럼 영원히 계속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예, 참 큰 깨달음이죠. 예. 우리 인생은 살면서 이건 아닌데 난 뭔가 부족해. 2%도 아니에요. 2% 채워지고 나머지가 다 부족해. 아, 이게 도대체 인생인가? 이렇게 참 뭔가 빠져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삽니다. 그 빠져있는 것을 제가 오늘 리스트를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에겐 육신의 아버지가 있지만 우리에게 근본적인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 내가 어디서 온 존재인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 그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내 생명의 기원이 뭔지를 우리는 다 묻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답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가 공허한 거예요. 결핍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참 없으면 죽고 못 산다고 해야 다 결혼하지요. 그래서 결혼하지만 사실 꿈에 그리던 그 결혼 생활이 사실 꿈에 그리던 것과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 저녁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려면.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결혼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결혼 생활이 처음에는 다 꿈에 그리던 이 결혼 생활인데 보면 다 그게 몇 년 안 가요. 예. 다 어떤 분들은 나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뭔가 완전하지 않구나. 야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하는 이러한 이 인간관계도 이게 결국은 좋은 것보다는 고통스러운 게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이게 뭔가 결핍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게 인생 아닙니까? 한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더 이상 친밀해질 수 없는 어떤 벽이 있는 것을 느끼는 게 이게 부부관계가 아닙니까? 인생의 밭에서 열심히 열매를 내려 하지만 내 인생의 밭에서 실제로 자라나는 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밖에 없다는 것을 보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뭔가 정말 내 인생에서 멋진 도자기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내 인생을 통해 빚어진 도자기들을 보면 깨지고 금가고 찌그러지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닙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걸 절실히 깨달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 아무리 활력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병들어서 신음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 이걸 발견하는 게 우리네 삶이 아닙니까? 근원과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결핍되어 있는 이러한 인생에게 필요한 것, things,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육신의 건강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것에 지금 목을 메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이 있는 사람도 명예를 얻어볼까? 출세해볼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즐길까?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고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작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things,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정작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person,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인생에게 중요한 건 물건이 아니에요. 인생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생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에요. 왜? I am을 가졌잖아요. I am 뒤에다 뭐든지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모든 걸 소유한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그 많은 것들로 화려해 보이는 것들로 그 인생을 채워 넣었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어우 저 사람 참 부러워, 출세했어, 잘 나가고 있어, 아무리 그렇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고 허망하고 허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났습니까? 또 어떤 분까지로 만났습니까? 이 부분을 오늘 깊게 생각하시면서 혹시라도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이 인생에 있어서 이 분을 설명드린 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으로 자기에게 관계를 맺는 그러한 출발점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이미 그러한 출발점을 지나신 분들이라면 실제적인 측면에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그 관계가 누려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십시다. 찬송 한 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623장입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623장입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오는 예수님으로 깊은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숨 쉬는 불행이 변해 깊은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숨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하단들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 허용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꽃은 일장의 춘몽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아멘. 주님, 저희가 지금 찬송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나에게 준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주님과는 바꿀 수 없다고 대단히 과격한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고백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기적적으로 허락하신 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I am이 되시는 분,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신 것도 다 눈으로 본 그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믿어지는 복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이 믿음을 참 굳게 고백하며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까지 이 좋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되시는 이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아직 만나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원하고 이 세상의 신 마귀가 그 마음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참 그 커튼을 걷어주셔서 하나님 정확하게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이 모든 것을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걸 받는 그러한 놀라운 출발점이 되는 시간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